감사합니다. 천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39장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주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가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의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화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대다 우리로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돌아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천옥이 은혜를 받게 하시며 천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천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전주에서 집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가는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책상 앞에 앉아서 나사로 한번 대봤어요. 성경 속에는 마음의 세계를 깊이 깊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내가 그 주인공이 한 번씩 대보면 그 마음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나사로가 한번 대어봤어요. 아, 머리 아프다. 이러다 죽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를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안 죽을까? 그런데 머리가 또 아프네. 이러다 죽겠네. 죽었어요. 내가 나사로가 되어서 한번 죽어봤어요. 이제 동생들이 울면서 장례를 치러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디찬 굴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내가 몸이 썩어가니까 썩는 냄새를 막 내는 거예요. 무덤 주변에 가까이 가면 썩는 냄새가 난데 무덤 문을 닫아놔서 그렇지 돌문을 열어놓으면 아마 주위에 썩는 냄새로 가득 찰 거예요. 내가 이래 죽었어.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누구도 내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무덤에 누워 있어봤어요. 외롭다. 이제 죽어서 외로운 것도 모르겠다.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사람들이 아무도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 냄새가 너무 독하구나. 난 어찌다 죽어서 이런 썩은 냄새를 내는 사람이 됐지.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오신 거예요. 돌을 옮겨놓아라.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말하다가 돌문을 열라고 돌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박목사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박서가 냄새나는 내가 아무도 내 곁에 오기 싫어하는 내가 더러운 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래, 내가 악해도 괜찮고 더러워도 괜찮고 추해도 괜찮고 썩어도 괜찮고 냄새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나 내가 지난 예수님을 믿은 지 1962년부터 지난 50여 년 동안 지나온 삶을 쭉 더듬어 봤어요. 내가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이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썩어 냄새 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사로 나오느라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 삶을 보면 어려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 계셔서 아무 문제가 안 되고 50여 년 동안 내가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없으면 어떠냐.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 좀 하면 어떠냐. 주님 나를 나오라 하시면 되는데 남이 나를 헐뜯으면 어떠냐. 왜 내가 나를 헐뜯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왜 내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썼지? 왜 내가 없을까봐 걱정을 하지? 왜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까봐 염려를 하지?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 왕과 함께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과연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도 주님 곁에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지난 과거를 쭉 돌아봤어요. 내가 압곡동에 있을 때, 장팔리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그 김천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 쭉 지난 과거들을 탁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아름답게 이끌어 나왔다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뉴질랜드에 갔는데, 뉴질랜드는 폴리네시아에 속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가 폴리네시아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뉴질랜드는 마이크로네시아나 벨라네시아인 줄 알았어요.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8명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놀라는 빛인데, 옛날 우리나라 보통 6, 7 낳았잖아요. 아들 둘, 딸 6을 낳았다는데 뚱뚱하고 커요. 그분들한테 폴리네시아에는 여자들이 뚱뚱하고 키 큰 분이 미인이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폴리네시아인데요 그래요. 아니 여기도 폴리네시냐고 아냐고 이렇게. 그렇다고 나는 하와이가 폴리네시아, 예 하와이요, 이렇게 남태평 전체를 덮어서 폴리네시아라는 거예요. 저 집에 와서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마이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는 조그만하게 있고 그 밑에 벨라네시아 있고 폴리네시아 다 잡고 있다. 제가 태국에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쌀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시작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난 내가 이 땅에 추운 이 땅에 있는 거 느껴지지 않냐고, 하늘나라 하나님 같이 앉아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같이 앉아 있으면 뭐 양식 국경이 되겠습니까? 뭐 연탄도 국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 학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주게 해주십시오.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방송국을 설립해서 방송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태평양에 수없이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뭘 먹고 살고 있고,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섬들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섬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뉴질랜드 우리 교회는 한 30여 명 나오는 조그만한 이제 연배 목사가 가서 선교를 시작해서 모이는데 연배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죄송한데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한 번만 듣고 우리끼리 있을 때 곰이라 그러거든요. 꼭 곰같이 생겼어요. 배도 나고 뚱뚱하고 또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막 수영을 너무 잘해요. 정말 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보다가 몇 년 만이면 진짜 더 곰이 됐어요. 근데 뉴질랜드 곰이 살기 참 좋은 것이 고기들 많고 그물을 던지면 벤장어가 이런 벤장어가 막 한없이 나온대요. 그렇게 이제 뉴질랜드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곰이 살기에 딱 맞았어요. 저는 늘 곰, 백곰이 흑곰이 아니야. 늘 흑한데 좀 시큼해요. 그래서 백곰은 아니에요. 뉴질랜드 염해 목사 너무 이번엔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목사가 한번 되고 싶다. 나도 현배 같은 목사가 한번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성도들이 한 30명 있는데 그 경마장에 그 이제 큰 홀이 있고 의자인데 그걸 빌렸어요. 의자 다 채우면 한 천석쯤 채울 수 있는데 앞쪽으로 의자 한 3, 400개를 놨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뭐 몇 명이나 올려놔 했는데 3, 400명이 꽉꽉 차는 거예요. 이틀 동안 했는데. 근데 그 폴리네시아에 많은 피지나 뭐 사모아 이런 섬들, 솔레몬 제도 이런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은 조그마한 섬들 뭐 5,000명도 살고 10,000명도 살고 이런 섬들인데 김재홍 목사님이 그거 와더니 여기가 땅끝이다 합니다. 아프리카보다 훨씬 미개한 거예요. 작은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뉴질랜드에 대학 공부하러 대학으로 오는 거. 조그마한 섬에 대학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제3 근원 비밀을 읽고 뼈매 목사님도 구원을 받고 다 돌아가서 그 동네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섬 사람들 다 모이니까 3,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웠어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그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뭘 먹고 살며 그들은 어떤 종족입니까?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해 모릅니다. 하나님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쪽 거의 대부분의 섬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우리 섬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뉴질랜드에 있다 왔는데 한국에 오지 말고 싶더라고요. 말이 잘 안 되네요. 안 오고 싶더라고요. 말이 됐죠. 제가 지난 과거 쭉 지내보면은 내 곁에 사람 내 곁에 왔다가 떠나가고 또 떠났다가 오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으시고 내 못나고 추한 것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허해지고 노인이 됐는데 지난 50여 년 동안 나를 이끌어준 그 주님을 보면 그 주님 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제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처음 방학에 돌아와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가 간증을 해요. 제가 제 아들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제 아들이 뭐라고 간증했는지 아무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처럼 내 아들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그 간증에 분명히 느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면서 이끌고 계시는데 그럼 부부가 같이 살다가 왜 싸웁니까? 부부가 왜 다투지요? 부부가 왜 마음이 안 맞지요? 남편은 아내께 잘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잘하는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데 남편이 아내 잘하는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하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단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어떤 형편에 있든 나와 같이 계셨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이 괴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게 유익되고 축복된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욕심 가운데 내가 나를 지키고 싶고 내가 어려움을 싣고 고난을 싫으니까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잠이 일찍 깨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일날 새벽에 오늘 주일 말씀 전할 때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데 창세기 39장 요셉에 가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아 예 아버지 너 형들이 양을 치는데 소식이 없다. 잘 있는지 뭐 사고 남지 가볼래? 예,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이 그것이 아버지하고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형을 양치는 거 다 찾아가니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봤어요. 아, 저 꿈쟁이가 오네.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저를 죽여버리자. 죽이고 그 옷을 치하여 피를 묻혀서 집에 찢겨 죽었다고 하자. 자, 이런 글들을 읽으면 너무 하나님에 감사한 것이. 그 형들이 좀 동생 꿈 좀 꾸다 동생 때려 죽일 만큼 그래 미웠나? 근데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 실제 죽이려고 한다. 이제 물었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다 끄집어내서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쭉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뭐 구원파라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딜 막 속이 상해요. 화가 나요. 그다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손이 막을 수 없게 하셨겠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도 유익할는지 몰라. 유익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낸 삶을 쭉 이래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이스마엘 사람을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보디발의 시위대장이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는 그 과정 때문에 쭉 봐서 이제 가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애굽 사람 살리고 이스라엘 자기 자손들을 살리고 그 과정들이 요셉도 처음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 원망하고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요셉이 형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도 나를 이곳에 팔아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으니 이러면 나를 이곳에 보낸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인생 삶 속에 어느 누구에게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절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곰을 잡으러 갔다가 총알 쏘았는데 불행히도 숲속에 곰이라고 해서 쏘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아들을 이제 그 망태에다 넣어가지고 메고 집으로 왔다고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큰 놈을 하나 잡았는데 우리 집에 소치 적으니까 당신아 소철 하나 마을에만 다니며 빌려오세요. 그 대신에 근심이 없는 집에 있는 소철 빌려오라고. 아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남편씨가 소철 빌리러 갔어요. 철수마 손 하나 빌려주세요. 큰 가마솥 있어요? 있지. 뭐 하려고? 우리 남편 좀 빌려오래요. 그거 가져가면 되겠네. 근데 철순의 집에 근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심 없는 집이 누가 있어. 우리는 아들이 아파가지고 벌써 한 달째 저래 누워있는 것이 걱정이 태산 같다고. 그럼 손 안 빌릴게요. 그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근심 없는 집에 소철 빈 소철 근심 없는 집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남편이 막 아내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소철 빌려오라 안 빌려고 뭘 했느냐고. 어디가 놀다 왔느냐고. 논 게 아니라 내가 지침마다 다 가봐도 이 동네에 근심 없는 집이 없어서 내가 그런 거라고. 그냥 왔느라고. 남편이 망태를 가져오더니 망태를 열면서 사실은 우리 집에도 걱정이 생겼다. 아들이 저쪽에서 곰을 잡으려고 하고 난 이쪽에 잡으려고 했는데 숲속에서 곰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숲을 봐서 왔더니 아들이 죽었더라. 우리 집에도 근심 왔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적고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덜똑똑 그런 차이는 있어도 염려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저런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같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잡혀서 팔려갈 때 얼마나 원망하고 낯선 애굽에 잡혀가며 끌려가면서 슬퍼하고 형님 제발 나 아빠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애그러 빌어도 그랬을 때 요셉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당케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 종으로 되어 가야 합니까? 이 성경을 보면 39장 1절에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를 산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손을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손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보이 그의 집에 집의 밭에 있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아버지 집에 나와야지? 내가 왜 애굽에 끌려와야 돼? 이거 하나님 함께 왜 이래?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글을 쓰면 절대로 창세기 39장 이렇게 글을 못 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하나님이 돕는 것 같지만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하나님 모른 척 하셔?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 왜 내가 팔려가도 하나님 형들은 가만히 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열이면 그렇게 말했겠지. 이렇게 글을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해도 형통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도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셔도 어려우면 어려면서 어렵다고 말하지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움에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 앞길을 내다보고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한 섭리가 있고 그 뜻이 우리 일생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박준성 형제라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노노 총각이에요. 한때 영화 감독으로 잘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영화 감독해서 작품 히트 치면 거의 대부분이 수십억씩 빚지고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를 안 들어 잘 모르지만 영화 감독 되고 다 망한 것 같아요. 영재가 이제 영화 감독을 했고 뭐 그런 좀 자존심도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마음에 다 꺾어진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그 뷰티 앤드 비스트 하는 그 이제 그림 나오더라고요. 제 그 신부는 아주 미녀로 나오고 형제는 이렇게 그 뭡니까 사자 짐승처럼 그냥 나오는데 좀 성격 형제 그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곁에서 한 번씩 보면 우리 교회 방송질의를 하면서 천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냥 자기 마음 팍 낮춰놓으니까 그 뭐 미소도 미소라고 볼 수 없는 애매한 웃음 그 정확히 해석할 때 웃음이지 그냥 뭐 웃음이 안 되는 웃음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지난 얼마 동안 저희들 교회에 있는데 야, 난 저 그 형제 우리가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형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대한민국이 너무 날카롭고 예리하고 바늘 같은데 그런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어 누가 무슨 이야기든지 자유롭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막 날카롭게 꼬집고 똑똑해가지고 막 흠잡고 대체하고 막 그거 말고 그 형제는 저는 얼마나 똑똑한지 잘 모릅니다. 영화감독 했으니까 뭐 그 아무런 사람은 아닌 건 사실인데 그런 형제를 보면 누구든지 말을 걸고 싶고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참 어제 행복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결혼할 사람은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너무 둘이 잘, 강동 저 교회 자매라고 하는데, 그 인수 목사님이 또 막 그 제일 기뻐하는 자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삶이 막 어수선해 집중이 안 돼서 문제인 사람도 많지만 지나치게 집중을 해서 문제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한쪽에 깊이 집중해서 자기 세계밖에 뭐 자기밖에 모르고 한쪽에 깊이 빠져버리면 자기 외에 다른 걸 전혀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주관만이 남의 마음 전혀 모르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괜찮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요. 자기 관점으로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슬프면 슬픈 거예요. 자기가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비참하다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뭘 배우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 말고 내가 이런 면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보는 면은 어떤 면인가.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불행한 일인데 이건 슬픈 일인데 이건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인데 주님은 나를 이거 불행한 일로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는 왜 불행한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제 그걸 보는 눈이 떠여져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분명히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형님들에게 잡혀서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엔 그리면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고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길 기원에 건지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으니 그럼 나를 이곳에 보낸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의 눈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애굽에 못 가게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나를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들 기근에 건져내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형님이 나를 판 게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고 형님이 정말 자기를 바라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정말 감옥이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는 거예요. 형님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애굽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보디발 집에 내가 안 왔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하지 않았을 거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올 일도 없고 감옥에 안 왔으면 내가 술 마든 간에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거고 술 마든 간에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총리가 되지 못했네. 형님이 나를 미워서 판 것이나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간 것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 내가 안 했는데 정말 모함한 것이나 감옥에 간 것이나 술 마든 간에 꿈을 해석한 것이나 또 바로왕의 꿈을 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걸 요셉이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양식을 준비해서 자기 후손들이 그 오는 기간을 미리 막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실 정확히 아니까 형님이 하나도 미워지신 것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 그런 프로그램을 잘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 전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당장 막 하나님하고 굿바이 할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종살이해가지고 하나님 날 좀 도우시네. 가정총무가 됐네. 좋네. 아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왜 자꾸 전해. 아, 진짜 곤란한데 어떡하지? 그래 자기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모함하다 가도 감옥에 갔어. 틀림없네 믿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거야. 내 구원 받은 게 맞아. 한 나를 도우셔. 아마 여러분들은 감옥 가기 전에 형한테 팔려 형한테 그 잡혀 갈 때 다 시험들 하나님을 먹고 다 때리치고. 야 맥주나 좀 가져 오늘 한잔 마시자. 주님보다 맥주님이 훨씬 낫겠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잘 못 봤습니까? 나도 뭐 별 다른 사람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왕을 왕된 삶을 잘 사는데 솔로몬은 전혀 고난이 없이 왕이 되니까 금방 타락해버리더라고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람이 몇 명 살았겠냐 생각해 봤어요. 한 10만 명 살았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10만 명인데 1,000명을 아내를 삼았으니까 눈 제대로 박힌 여자는 전부 솔로몬 아내 다 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려운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어서 왕이 된 것하고 아무 시련 없이 그냥 왕의 아들로 있다가 왕이 된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금방 타락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귀한 일을 쓰기 위하여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핍박도 주고 고난도 주고 괴로움도 주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싫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셨느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괴로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신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 구절에 보면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했기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않으려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서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째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요셉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해. 요셉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형님에게 팔려갔을 때 요셉 원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로 흘러가야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시련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소.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 곡식단 내게 절을 했어. 내가 언젠가 형님들이 내게 절을 하게 될 거야. 나 어떤 높은 지리자가 될 거야. 하늘의 해와 달과 유람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 나 이제 많은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마음에 분명히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요셉 마음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도 그 속에 살아서 일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50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비판한 사람이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내가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고 교만해졌고 그만해졌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게 많고 마음이 높은 게 많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전도자 한 사람하고 새벽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전도자 사이에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이형제가 하는데 내가 앞만 봐도 이형제가 잘못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해서 네가 잘한 거냐. 내가 천마디 들어봐도 그게 잘못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까? 글쎄, 그 사람 잘못 있다 손치는 네가 잘못했고 이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어. 사람이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주관을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수긍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그 후손들을 건지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게 하고 그랬는데 그 요셉이 진짜 겸비한 마음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런 일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풀 축복을 하기 위함이지 결코 나를 많게 하거나 패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다는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만들기 전에 귀한 일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많은 역사랑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의 생각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장한다는데 만일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은혜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께 마음껏 일을 해서 여러분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요셉 같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형들이 팔려갔을 때 벌써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뭐고 다 때리치고 하나님도 좋은 거 하나도 그렇게 될 바에야 여러분들이 이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복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려움, 이거는 어려움이야. 이건 고통이야. 이건 괴로움이야. 이건 슬픔이야. 이건 절망이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제 딸아이가 개포중학교 다닐 때 화학실험실에 갔습니다. 쉬는 시간 다 맞춰 다음 화학실험시간이라서 갔는데 전 시간에 학생들이 실수해서 알코올 램프 위에다 염산을 올려놨는데 그게 터져서 제 딸 머리에 염산을 뒤집어썼습니다. 병원에서 아니 거기 학교에서 양호교사 그냥 대충 닦아가지고 꺼져 붙였길래 우리 뭐 잘 치료한 줄 알았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제 아내가 보니까 머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협이라 한양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했어요. 머리 속에 있는 걸 다 파냈어요. 제가 의정부 교도소 전도하러 왔다가 오성균 목사님이 한양대학병원에 기도할 분이 같이 가려고 왔는데 영국의 문 앞에 있다. 아버지, 누나가 너 왜 여기 와 있냐? 누나가 수술해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만났습니다. 치료비를 학교 측에 다 대야겠다고 학교 측의 잘못이라고. 제 교장 선생님께 무슨 얘기냐면 전 하나님 믿는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개포중학교에 은수기반에 72명이 한 반에 있었어요. 왜 하필 제 딸이겠습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상처가 있게 다행이지 얼굴에 상처가 거기 염사했더니 얼굴을 파는데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내 딸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참 그걸 알고 싶습니다. 수술하고 열흘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제 승용차를 태워서 제 딸을 학교에 등교를 시켰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딸하고 둘이서만 조용히 할 시간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제 딸이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구원이 명확치 못한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차 안에서 차근차근히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죄 삼받고 어떻게 거듭나 그 이야기를 딸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놓고 한참 이야기하다 들여보내고 그래서 제 딸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딸의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와서 학생들에게 친구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사 아이들 오면 제 딸이 하나하나 불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제 딸 머리에 염산을 뒤집어 쓰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나 그 뒤로 제 딸 삶이 옛날과 비교할수록 다르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산이 머리에 떠는 머리를 파내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이었고 집에 와서 이제 딸이 자는데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며 자는데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애처로운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은혜로 복되게 하시지 손끝만한 것도 어렵게 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성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떠드시고 떠내림 당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모든 게 귀한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는 그냥 단 음식만 먹다가 자라면 고추장도 먹고 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맛을 느끼고 점점 더 다양해지듯이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좀 받고 어려움도 좀 당하고 잠도 좀 못 자고 어려움 고난은 핍박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그를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을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종살이하면서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막 그 정말 남을 숨기고 그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그 늘 행복하고 복되었습니다. 전 군대에서 통신훈련 교육병 생활을 16주 동안 했습니다. 교육생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이등병이고 막 어려운데 제가 원주 통신훈련소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겠구나. 근데 그 큰 부대에 교육부대가 돼서 매주마다 수백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군목이 없고 예배당이 없었어요. 제가 가서 3년 동안 군목처럼 일을 했고 교회 일을 전부 맡다면 그 복음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슬픈 일이 생겨도 좀 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슬픈 걸 주셨네. 이거 복으로 바뀌겠네.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는 선하신 분이니까 괴로운 일을 생겨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워도 그냥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참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어려울 때 고통을 괴로울 때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여러분 귀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돌보며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냥 어려움없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여러분들 점점 안일해지고 육신 속에 빠져갈 건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끄시는데 우리는 요셉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 일하기 위하여 때로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시련도 겪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들 기근에 건져낼 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 전부 다를 기근에 건져서 복된 삶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맞을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지나 요새처럼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어려움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속에도 형통함이 있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